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부터 이틀간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에서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선의 유지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졌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 같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주요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와 협의를 추가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회동 사실을 확인하면서 왕 부장이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1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103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전투기 10대, 젠10, 젠16 전투기 각각 12대와 10대, 그리고 윈20 공중급유기 2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중국군 항공기가 103대 포착된 것은 최근 들어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파괴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인근 중국군 전력의 대규모 출현은 앞서 지난주 11일에서 15일 닷새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등 최근 중국군은 해당 지역 내에서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할 경우 타이완 방어 여부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상황에서 타이완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할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그 같은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졌던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 중국의 유사시 타이완 방어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선택지는 열려있다면서 나는 어떠한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뉴스는 오늘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1979년 이후 미국이 양안 문제에 있어서 고수해온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내 경선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러시아와 공방을 이어온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클리시이우카 마을을 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마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제공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their word for that or basically anything they say. We'll see what actually.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협력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 중이라는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제공 논의가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방문 전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Look, we're not going to take their word for that or basically anything they say. We'll see what actually ends up happening. Our view has.
설리번 보좌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없다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간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3자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한 질문에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3국 협력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지금은 말뿐이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it's hard for me to characterize this trilateral cooperation. We'll see.
앞서 푸틴 대통령은 15일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질문에 그 주장은 완벽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국제적 합의도 위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간 3국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근거해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 are a number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s permanent members.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과 협력해 뉴욕, 워싱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명시돼 있고 러시아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같은 범주에 넣고 싶지 않다면서 분명히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뉴욕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 대응 조치와 관련해 미한일 3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esterday, we held the first of our commitment to consult.
일본과 한국의 안보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어제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의 이번 회담에 대응해 국가안보보좌관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한 첫 번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 세 사람은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취할 조치를 조율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북러 무기협력 대응 문제도 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잔혹한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회담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한 무기와 장비 제공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협력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러 밀착을 놓고 관련 국간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는 북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북러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가 첩보위성이나 핵 잠수함 등의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어 한국에선 안보 위협에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미한의 확장 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한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일 협력은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번 달 리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을 언급하며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18일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북러 군사협력 수위와 이행 문제를 놓고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러 간 동북아 안보 균형을 저해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미한일 안보 협력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큰 중국을 통해 북러를 압박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는 것도 러시아가 북한한테 3단 기술이나 무기를 제공하는 것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것 그건 중국도 같은 이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그런 걸 또 이제 중국이 또 러시아와 북한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18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떠나 12일 러시아에 입국했고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극동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블라디보스톡 등을 돌며 전투기 생산 공장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스텔스기, 전략 핵잠수함 등이 있는 공군과 해군기지를 시찰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또 유엔총회 대신 모스크바로 날아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내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8일에서 21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1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13일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 등 북러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러 외교장관은 또 다음 달로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간의 정상회담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하는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서방 대 반서방 대치전선의 역학구도의 향배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을 경계하지만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된 가운데 북러와의 협력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북중러 관계가 갑자기 한미일처럼 발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이 북러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북한과 러시아한테 자기들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왕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단순히 북러 정상회담 결과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북러가 실행에 옮길 협력 수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탄약을 북한이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또 러시아가 확실한 패배를 당하는 것도 반갑진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 어떤 물자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예민할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중 간에는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고위층 간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여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고위급 특사단이 누가 어떤 형식으로 방문하게 될지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1대1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중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러 간 협력 수준과 전망에 대한 러시아의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을 대미 견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밀착하는 것이 자기한테 부담이다. 그래서 둘의 행동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가담으로서의 삼자구도는 아니더라도 북러가 연대하는 데에서 그것을 대미 견제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론 북러 군사협력 수위를 경계하면서도 북러 밀착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경우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중적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 중이라는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술 핵무기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슬로바키아는 북러 무기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라트비아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주권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과거 지지했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무도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백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도 양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BOA에 슬로바키아는 EU와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 진행 중인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북한에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어떤 나라도 갈등을 연장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밀착을 반기지 않지만 단기적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이득을 모색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이를 미한일 연대에 맞서는 지원 세력으로 활용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B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러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살펴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양면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Chinese view is probably mixed, probably ambivalent.
세이머 전 조정관은 15일 VOA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탄약 제공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어떤 합의도 중국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경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other hand, I think China may be wary that a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것도 물론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진단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도 중국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엇갈린 심정으로 지켜봤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회담에 불만을 느끼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밝힌 것이 중국 정부에 불만을 살 수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중국이 이번 북러 합의에 연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간 이런 협력이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양국의 밀착 행보를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방하는 나라가 아닌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세계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국가로 비치기를 원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얻기 위해 무기를 거래하는 건 중국의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데다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문제에서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며 북러 간 협력 강화를 중국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다른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발언을 한 것뿐이며 중국도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러 무기 거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북 압박 조치를 포함한 미한 양국의 강경 대응, 미한이 군사협력 및 공조 강화, 심지어 한반도의 불안정과 대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중 어느 것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이자 북한 경제에 대한 주요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온 국가로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열정적인 지원 활동에 분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에 덜 밀착하는 건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f you go in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Hwasong-18, the Hwasong.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를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도움을 받는다면 중국은 그것을 긴장 고조 행위로 보고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종류의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북한 및 러시아와 맺고 있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깨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러시아 및 북한과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 제공까지는 아니지만 북러협력에 동참하며 연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부센터 부대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보에 맞췄던 초점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쪽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 정권과 공산당은 권력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China is, it will continue to side with North Korea and Russia. And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미국에 실제 해를 끼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력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전에 관한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그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과 합동군사훈련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며 억압하길 원한다고 확신하는 이상 중국은 이에 대응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이미 북러와 연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is group. I think they will intensify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roup.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다며 미국과 경제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 및 북한과 협력하기로 하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교통부사나 연방항공청이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즉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15일 특별 연방항공규정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 및 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 항공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활동과 관련된 예고되지 않은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양 전역에 걸친 북한의 방공 및 전술 항공기 능력과 함께 긴장 고조 기간 동안 북한의 전자전 능력 사용 가능성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실험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양 비행금지구역 및 그 너머에서 민간 항공에 대한 우발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또 북한 상공 비행이 허용될 경우 미국 민간 항공에 용납할 수 없는 비행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이 군사 능력과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예고되지 않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해 70회에 달했으며 올해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26회 이상의 무통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 미사일들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노선과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훈련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연계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방공 및 전술 항공기 운용 역시 민간 항공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 동경 132도 동쪽 지역으로까지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했으며 2020년 9월 해당 조치를 3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관련 규정 대상은 미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입니다. 또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미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일반 토의 연설에서 안보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첫날인 19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짧게 거론했습니다.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실제로 무기거래 조짐을 보인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이나 공개 경고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196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으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98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설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연설 둘째 날인 20일 라트비아에 이어 이날 오전 18번째로 연단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이었던 지난해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인권 문제를 거론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협력 등 최근 북한의 군사 행보를 비판할지 주목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설은 셋째 날인 21일 오후로 예정됐습니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에 준비되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고 헌신적으로 행동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일본은 소호의 관심사에
올해 일반 토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연설합니다. 일반 토의 첫날인 19일 오전 12번째 연설자로 나서게 될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 정상과 부통령, 총리, 외무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관례에 따라 북한의 연설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순서상으론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2015년 리수용 전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자로 나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전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를 찾아 연설했지만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선희 외무상이 올해 연설에 나선다면 유엔은 일반 토의 국가 목록에 북한의 연설자를 지금의 대사급 대신 장관급으로 표기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1일과 23일에 연설합니다. 당초 총리급 인사를 연설자로 예고한 중국은 최근 연설자를 부통령으로 교체해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장관급 인사가 연설자로 나서는데 이에 따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연단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로 78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5일 공식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를 시작으로 각국은 전 세계 여러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합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북한 문제는 올해도 핵을 포함해 군사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위원회와 3위원회는 매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위성 광명성 4호에 이어 광명성 3호, 2호기도 지구로 낙하해 소멸됐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모두 사라진 건데 선전용으로 쏘아올린 북한의 조악한 초기 위성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사했던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 대기권 재진입 후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운영하는 전세계 위성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에 따르면 KMS 3회2로 명명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미국 동부시각 13일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협정 3개시 기준으로 13일 오전 4시 49분쯤 최종적으로 소멸 처리됐으나 정확한 대기권 재진입 시점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정보를 제공하는 N2U와 오브트랙 등 민간 위성추적 사이트에서도 광명성 3호 2호기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지난 7월 낙하에 소멸된 이후 두 달여 만에 광명성 3호 2호기마저 소멸되면서 현재 북한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궤도 추적 정보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재진입으로 인한 화염이 다른 위성에 추적될 만큼 밝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 같은 매우 작은 위성은 일반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시간과 낙하 장소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소형 위성은 재진입 단계에서 파편까지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번에 낙하한 것은 정확히 위성 탑재체이며 위성 상단은 아직 지구 궤도에 남아있다면서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위성체가 아직 우주에 떠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ight. With the exception of, there is the upper stage.
맥도웰 박사는 지구 궤도에 오르는 위성의 경우 발사 시 추진력을 위해서만 작동하는 상단부와 궤도 진입 후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본체, 즉 탑재체로 나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이 둘 모두를 위성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단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부유하는 고체 덩어리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탑재체가 모두 낙하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북한이 외부의 위성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성급히 쏘아올린 조악한 수준의 초기 위성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as demonstrating the technical ability to put a satellite in orbit.
백두엘 박사는 초기 위성 시대가 마감됐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적어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그간 기술 진전을 통해 다음 발사대는 좀 더 발전된 수준의 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1세대 위성의 역량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은 물론이고 페루나 모로코 등 비슷한 시기에 위성 기술을 획득한 국가들보다 뒤떨어진 수준이었던 만큼 10년 후쯤에야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용한 정찰 위성을 갖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쏘아올린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1차와 8월 2차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오는 10월에 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인들을 노예 노동과 인신매매로 내몰고 개선 노력을 방해한다며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센터 산하 부시연구소가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인권 조장 실태를 분석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장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부추기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회피를 돕고 무역을 지속해 노예 노동을 부추기는 문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조와 강제 송환, 나아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유엔 내 노력을 차단하려는 시도 등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선 북한이 석탄, 철광석, 구리와 같은 원자재를 수출해 평화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며 외부에서 사치품을 구입해 엘리트층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역은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활동은 정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출품의 전체 생산망이 강제노동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를 수용해 초국가적 탄압과 노예노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북한 해외 노동자 10만여 명을 통해 연간 2억에서 5억 달러의 수익을 챙겼다는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정권의 임금 착취도 중국과 러시아가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몰수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만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학생, 관광비자 등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자를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탈출한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한 정보기술 IT 인력이 2,000명에 달하며 이들은 매달 개인당 평균 3,000달러, 많게는 10,000달러를 번다면서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이 역시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조장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중국 공산당뿐 아니라 러시아도 고위 탈북민 등을 체포해 북한에 넘긴다며 과거 VOA가 단독 보도했던 최금철 소자 체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의 진전을 막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데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중러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임위인 비정부기구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협의 지위를 막으려는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시도를 막은 사례가 있고 다른 유엔기구들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일정과 행사 계획을 방해해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인권 논의 차단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닌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나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Look, human rights belong in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human rights are about peace and securit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이 침해되는 곳에선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걸 강력히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SIS와 부시 연구소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미국 정부에 인권을 명확한 대북 정책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 의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목표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이 일반적인 대북정책에서 두드러지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노동력이 동원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력이 어디에 고용돼 있으며 북한산 제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생산망 매핑 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과 연계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강제노동을 좌시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을 비롯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아시아 전역에서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A 뉴스 김용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한국 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의 신원 확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땅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가 5,300구에 달한다며 노병들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터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실종 미군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Please know your strength motivates us. Each day as we do this work and follow through on our
힉스 부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DPAA는 여러분을 위한 답을 찾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군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한 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한 공동 감식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Our success in our accounting missions would not be possible, as I said, without our partners across the globe.
힉스 부장관은 전 세계 파트너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과 신원 확인 임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도움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 병사의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를 찾아 이듬해 10월 DPA에 전달했고 감식 결과 스탠리 톨바 미 육군 하사관으로 밝혀졌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6월 30일 톨바 하사관의 신원 확인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DPAA는 이날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은 2019년 이후 유해 송환을 위한 모든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약 5,300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실종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9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15일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백악관 포고문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한 용감한 군인 중에 8만 천여 명이 여전히 실종 및 행방불명 상태지만 우리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우리는 실종자 및 행방불명된 모든 분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영광스럽게도 올해 초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루커스토리 상병의 신원 확인 소식을 전했다며 이는 우리 군인들이 조국에 대한 신념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4일 기준 DPAA의 참전용사 신원 확인 기록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미군은 모두 7,491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경우 미군 72,184명, 베트남전은 1,578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 두 척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올해 BOA가 포착한 것만 29척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선박을 구매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화둥 7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화둥 7호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후 12시경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화둥 7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한 선박명은 화둥 7호지만 AIS로 발신한 이름은 부연 2호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박이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는 화둥 7호와 동일한 IMO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선박을 중국 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화둥 7호는 최근 어느 시점 북한 선적의 부연 2호가 됐고 선박이 자체 발신한 AIS 신호를 통해 이런 변화가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전례로 볼 때 북한은 조만간 IMO에 화둥 7호를 북한 선적의 부연 2호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게가 2,986톤인 이 선박은 2009년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소유주도 중국 산둥성 르자오의 주소지를 둔 르자오 화둥 쉬핑이었습니다. 이 선박이 현재 북한 남포에 머물며 스스로 북한 선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 북한이 이 선박을 중고로 중국에서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선박은 또 있습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 최근 평강 1호라는 이름의 북한 선박이 등록됐습니다. GISIS에는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시점을 2023년 8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북한 평양 소재 청해 쉬핑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8월 이전, 즉 평강 1호로 나타나기 전까지 이 선박의 선적 정보는 GISIS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건조 첫 해인 2002년, 안장 7, 8호로 운항을 시작한 뒤 2021년 1월 자잉 56호로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명이 모두 중국식인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에서 운용되어 온 자잉 56호를 구매해 선박에 북한 깃발을 달고 평강 1호라는 새로운 선박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두 건 모두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올해 들어 모두 27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에 두 척을 더할 경우 올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29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등록한 신규 선박의 수를 6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꾸면서 북한의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뉴스통신사인 뉴스원은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 선적의 선박을 집중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 선박을 동원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운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 개뿐인 철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북러 간 육로 운송 대신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정보망이 노출되기 어려운 해상 활용 방안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들여온 선박 대부분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천에서 4천 톤,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 재화 중량 톤수는 4천에서 6천 톤입니다. 선박 한 척당 매번 4천에서 6천 톤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앞서 BOA에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suggest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당시 와츠 위원은 북중 간 항해 거리가 하루에서 사흘에 불과할 만큼 매우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북한 동해와 러시아 연해주 사이 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을 위해 집중적으로 선박을 매입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뷰이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India is reeling after its deadliest train crash in decades.
오늘은 실전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크라브마가 체육관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이 만주를 공격함으로써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이날 밤 10시 20분경 중국 랴오닝성의 류타오에서 남만주 철도 일부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부 선로가 파괴되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군대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이 폭파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까지 동원해 만주를 공격합니다. 일본 관동군은 곧 만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선포한 뒤 이 지역을 병참 기지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1947년 9월 18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정식 명칭은 Central Intelligence Agency입니다. 이를 줄여서 CIA로 불려왔습니다. CIA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미국은 CIA 설립 이전부터 이미 국가적 규모의 여러 정보기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 등이 제각기 첩보 방첩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상호 간의 경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 정보 수집 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미 전략사무국 OSS를 설립합니다. 전쟁 중에 전략사무국 OSS는 정보요원을 작전지역에 투입해 대외 정보 수집을 기초로 각종 정보 활동을 벌였지만 1945년 8월 종전과 함께 해체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은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설립하면서 그 산하에 CIA를 발족시켜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 공작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CIA의 주요 임무는 각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 등 국가 안보에 대한 특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국 정부 각 부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CIA 요원들은 대외적인 특수 공작 임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